저희 서울중앙교회에 명품이 몇개 있습니다. 명품.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늘 안식일마다 저희들에게 감동적인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가 우리 교회 명품입니다. 또 하나의 명품은 안식일에 교회당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아주 기쁨을 주는 꽃꽂이입니다. 또 하나 명품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마다 항상 저보다 먼저 설교를 해서 어린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신수미 선생님이십니다. 또 하나 명품은 우리 식당입니다. 진짜 명품은 교회 모든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명품입니다. 그 결과로 지난 안식일에 서종환 앞에 직원 헌신회에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5년 연속 모범성장교회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역사상 최초로 11조가 5억 이상을 돌파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서 우리 중앙교회가 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협력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정말 이슬 같은 소리로 또 찬양으로 또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SDA 플룻 앙상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특별히 방문해 주신 우리 박용준 목사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km 내지 3km 정도 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베단이 마을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마 부모님들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삼남매가 서로 의지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장남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그 다음에 누이동생 둘이 있었는데 큰 누이동생은 마르다고 작은 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남달리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고 늘 가까이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나사로는 아주 친근한 사이가 됐고 예수님은 종종 그 집에 들러서 쉬기도 하시고 또 식사도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 그리고 질투 그런 분위기에서 다니시다가 그런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평안하고 순수한 가정에서 예수님은 종종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세 남매가 얼마나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놓고 하늘의 비밀,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영적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가정,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그런 집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들려주는 하늘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예수님이 매우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조금씩 조는 분들은 예수님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다가 그 여인이 그 말씀을 아주 매우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셔서 식사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적인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비록 자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지만 항상 중심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잠시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들어가면 바로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의 더 깊은 섭리를 공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공의 장소에서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들을 이 개인들에게 때로는 가정에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서술적인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때 나사로가 그 집에 같이 있었는지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남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매우 흥미롭게 아주 진지하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로 늘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친분은 그 전부터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된 것은 처음이고 그 뒤에 또 자세한 배경을 연구해 보면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셨다가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이 그 집에 들렀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에 여러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마르다는 매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났어요. 자기는 지금 정신없이 손님 대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을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정신없이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동생을 좀 내보내가지고 언니를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냥 얘기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손님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 입장만 깊이 생각하고 골몰하다 보면 무례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너무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결례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두 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 되레 마리아 편을 들은 겁니다. 이 남편 말에 말을 잘 듣는 사람, 듣는 아내도 좀처럼 듣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손님 올 때에 그 반찬을 조금만 적당하게 하라는 말을 듣는 아내는 별로 없어요. 그냥 아주 끝까지 그냥 가짓수를 늘려보는 겁니다. 참 좋은 마음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일로 너무 많이 그 신경 쓰지 말라. 그냥 한두 가지면 됐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르다는 아주 근면하고 헌신적이고 봉사정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염려를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르다에게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감각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건 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대단히 헌신적인 분입니다. 교회 경비를 얼마나 전략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맡은 부서는 항상 자금이 풍성해요. 잘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식사 당번을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해요. 아주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설교할 때 보면은 너무 자주 졸아요. 그리고 직원이 하다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투고. 우리 사람이 뭐 각기 다 성격이 다르지만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봉사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아주 둔하고 더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각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 소망 52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염려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것을 고쳐야 했다 그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일꾼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또 교회 일이 되지를 않아요. 여기 계속해서 시대소망 525페이지에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분들이 그 자신의 모든 은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시키면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고 근면한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이 가정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 두 자매가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하고 안 좋더니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 동생들이 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전하는 말 자체를 보면 이 남매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자매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이 정도 운만 띄어도 예수님은 신속하게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나사로입니다. 그 정도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즉시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전갈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전혀 그 예상 외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전달하러 온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이 사람은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니 자기가 이제 아주 급한 전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그 말을 하면은 즉시로 아 그러냐고 빨리 가자고 할 줄 알았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니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니 지금 아예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부터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금 현재 계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지나셨습니다. 이틀. 지금 당장 가도 살까 죽을까 문제인데 이틀을 더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베다니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뭐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할 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이 나사로하고 워낙 친한 관계를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금방 쫓아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놀랐고 그 다음에 은근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그 유대 지방에서 이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피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 나사로의 입장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가셔야 됐지만 제자들이 좀 더 이렇게 큰 것을 생각하면은 안 가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안 가시니까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쉽게 가서 돌아가시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 전에 거기서 돌 맞아 돌아가실 뻔했는데 거기를 지금 왜 들어가십니까? 늦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자, 가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제자들은 지금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 하셨다가 저 말씀 하셨다가 뭐 또 지금 잔다고 또 하셨다가 그래서 제자들은 또 그 말을 듣자마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는 죽었어.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죽어가던 나사로는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바로 가지 않고 지연을 하셨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절망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십니까? 그것은 그 죽음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 혹은 휴식과 같기 때문에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즉시로 가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실증을 보여주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사건 전에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 행렬을 예수님께서 잠깐 서시오 하고 접근에 들어가서 이 관 속에 들어있는 청년을 이렇게 세우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뒤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아직 관에 넣지는 않았지만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퍼뜨렸는가 하면은 사기다, 속임수다 그렇게 퍼뜨렸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기고 속임수다, 안 죽은 상태인데 괜히 죽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다. 봐라, 잠잔다고 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썩기 시작한 시체를 살려내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이제 교육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당할 때에 이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나중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달하러 간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연락을 받은 후에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오시지 않아서 그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에 아마 속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원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안 오시느냐 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주 서운했을 것입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에이, 그동안 괜히 애써서 식사 대접했네.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안 오시니 그 뭐 도대체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안 좋아하시는 거야.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철저한 계획 속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성실한 그분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내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군대에 갈 때에 요즘은 그런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용연대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군대 날짜에 들어가지도 않은 기간입니다. 거기서 대기하는 시간은. 거기서 이상하게 남들은 3, 4일 만에 나가는데 저는 2주 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그 마음 고생을 좀 했습니다. 헛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나갈 때도 또 그게 정상적인 이렇게 논산훈련소로 가게 된 게 아니고 하사관으로 잡혀서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잡혀 나가는 겁니다. 물론 자신들이 자원해서 하사관 학교, 하사관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사관이 모자라니까 착출당해서 간 거예요. 이 하사관 학교는 일반 훈련보다 훨씬 훈련이 고되고 복잡하고 길어요. 다른 훈련소는 그 당시 4주면 끝나는데 이 하사관 학교 훈련은 6달입니다. 아주 고된 훈련이 6달 동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말이 거칠고 또 그 분위기가 험악한지 이것이 저에게는 뭐 완전히 딴 세상에 간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모양을 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사관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한 친구가 나중에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고 이야기가 길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한번 드렸고 재림교인이 됐고 그 친구가 지금 한국연합회 재무부장을 하고 있어요. 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그 못나가지고 지도력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디 나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많이 나아졌어요. 어떻게 해서 나아지게 되는가? 이 하사관 학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분대장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목청이 그냥 크게 뒤로 돌아가 앞으로가 좌로가 우로가를 해야 되는지 그 지도자 훈련을 거기서 좀 지도력을 좀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원망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한 다음에도 계속 그 상갓집에 머물러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고 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지만 그 베다니의 그 마르다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길가에 조금 멀리 떨어진 길가에 조용히 머물러 계셨고 왜 그랬는가 하면은 거기 가면은 실제 유가족이 아닌 그 돈으로 주고 산 그 통곡하는 사람들이 여러 날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형식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매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허례허식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누군가 가서 한 제자가 가서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전했을 겁니다. 마르다가 이제 즉시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이고 이 마리아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오셨지만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후기 때문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가셨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 사이에 이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증을 해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당장 살아나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마르다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을 할 때는 당장 그 나사로가 살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부활 때 이제 살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5절에 영원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 이것은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 이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아마 그 말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귀에 대고 한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왜냐하면 그 옆에 같이 조문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그 주변에 앉았던 사람들이 무덤으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예수님께 하는 건 모르고 무덤으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같이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은 이야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신 기록은 상당히 희귀한 기록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기절에 뭐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우시고 뭐 이런 기록은 나오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자리가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우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것은 아닙니다. 시대소망 533페이지에 보면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울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곧 나사로를 살려내실 겁니다. 그 나사로가 거의 썩어가던 몸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도 그 살아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모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불신 때문에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불신, 그리고 그 불신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인생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겸비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가까이 오셔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제가 이제 나사로를 살려낼 때 이 주변에 불신의 마음을 품고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신성을 반박할 수 없는 역사가 이 현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세 가지 일이 뭔가 하면은 돌을 굴려내는 일, 그리고 살려내는 일, 그리고 배로 동였던 그 배를 풀어내는 일, 세 가지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닫혀진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나사로가 다 풀러 제키고 문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과정 중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게 본을 보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유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성령이 그 심령에 역사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도록 권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그가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얼만큼 살다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얼마나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저 추측을 해보면 나사로에게 주어진 수한이 있어요. 대개 사람이 몇 년 살다가 갑니다. 개인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병 때문에 더 살지 못한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죽을 때 그 옆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유언장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유언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에 이제 둘러서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이한 경험으로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입니다. 제가 중한 병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인생을 마감할 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힘이 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순간의 고통과 함께 죽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가장 깊이 생각했던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며 봉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사람이 미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오래 지내는 것은 결국 본인만 손해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억울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부활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죽음 앞에 서고 보니 너무 두렵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느다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숨이 끊겼습니다. 그 뒤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로 몸이 동여 매진 채 무덤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정말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무덤 밖에서 친숙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느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던 일과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간 청년을 일으켜 살려내신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실 나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어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살아났으니 저도 놀랐지만 저의 죽음을 보았던 제 주변 사람들이나 항상 예수님을 모함하고 불신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죽었던 모습과 살아난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 죽은 자가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지만 제 후대에 살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증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한이 이걸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수명이 다 돼서 다시 죽어가고 있지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저는 부활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죽은 후에 절대로 울지 마세요. 저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포악하게 살다 죽어가는 강도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았던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 이제 말할 기력이 없군요. 저는 밀실에 잠시 쉬러 갑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납시다. 틀림없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시간, 벅찬 감격의 시간, 그 영광의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있는 몇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고 57,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마지막 날 결실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